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의 거듭되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오늘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100% 한국 편에 서 있다며 양국 간 깨질 수 없는 유대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시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비무장 지대 내 캠프 보니파스 미군 기지를 방문해 미국은 남북한 사이에 평화적 수단과 협상을 통한 안보 달성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어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 뒤 미한 군사동맹에 견고함을 과시했습니다. 북한은 태양절인 지난 주말 평양에서 김정은 정권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실시한 뒤 이튿날인 어제 신포항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국제사회에 테러와 싸우는 자국의 노력을 호도하거나 무시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리아 외무부는 어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날 친정부 지역인 라시딘 마을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던 버스가 폭격을 받은 사건을 집중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이번 공격으로 126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버스에 누가 폭격을 가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해당 지역은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시리아 연계 단체 등 순위파 과격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리아 외무부는 이번 서한에서 미국과 터키 같은 나라들이 테러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실 대변인은 라시딘 마을에서 벌어진 공격을 비난하고 주민 대피 합의 당사자들에게 수송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터키 국민투표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이 가결됐습니다. 터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어제 실시된 투표에서 찬성표가 51.3%로 반대표를 2.6%포인트 앞섰습니다. 이번 개헌에 따라 터키 권력구조는 현행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 중심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로 전환됩니다. 새 헌법에 따라 총리직은 없어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통령직이 신설됩니다. 대통령은 특히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수 있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판검사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사법부 장악력이 커졌습니다. 이 밖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같아졌으며 대통령은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그러나 이번 투표는 부정으로 얼룩졌다며 특히 250만 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이 올해 1분기에 6.9%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4분기 6.8%에서 더욱 개선된 것으로 경제학자들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6.9% 성장률은 2015년 3분기 이후 최고치로 전문가들은 정부 지출과 쉬운 대출에 힘입은 부동산 열기가 강력한 수요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6.7%의 경제 성장에 머무는 등 지난 30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 성장을 보였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올해 전체 경제 성장률 목표를 6.5%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17일 정식 기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강요와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된 강제모금과 별개로 기업의 돈을 직접 또는 제3자가 받은 혐의로 모두 592억 원, 미화 5,200만 달러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4월 17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대북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며 모든 수단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Just in the past two weeks, the world witnessed the
한반도 주변에 세 척의 미국 항공모함이 집결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이를 침략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한반도 정세가 위험하다며 관련국들은 긴장 정세를 낮추는 데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비, 북부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0도에서 10도, 낮 최고는 7도에서 18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고 서해에서는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북한은 미국 대통령의 의지와 미군의 힘을 시험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17일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서울 총리회관에서 회동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But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Just in the past two weeks, the world witnessed the strength and resolve of our new president.
펜스 부통령은 세계가 지난 2주간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힘과 결의를 목격했을 것이라며 북한을 겨냥해 모든 수단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미국이 설정한 인내의 한계선을 넘을 경우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응징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북한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era of strategic patience is over. Over the past 18 months, North Korea has conducted two unlawful nuclear tests.
펜스 부통령은 지난 18개월간 북한이 두 차례의 불법적인 핵실험과 전례 없이 많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고 자신이 한국에 오는 와중에도 실패는 했지만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전략적 인내는 이전 미국 행정부들의 접근 방식이었고 지난 20년간 동맹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체와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평화적으로 접근했지만 북한은 기만과 핵 미사일 시험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선 방어적 조치인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동맹을 위해서 계속 배치할 것이라며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포괄적 대응 능력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한국의 자국 방어를 위한 사드 배치에 대해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국은 북한의 위협을 먼저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President and I have great confidence that China will properly deal with North Korea.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은 중국이 북한을 제대로 다룰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도 만일 중국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와 안전에 대한 의지는 다음 달 치러지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에 한반도 안보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펜스 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국으로 한국을 찾은 것은 미한 동맹의 발전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 새 행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확고한 북핵 불용의 원칙 아래 세계적인 대북 압박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제재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펜스 부통령은 방한 이틀째인 17일 오전 남북 대치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방문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헬기를 타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인 캠프 보니파스에 도착해 한국 측 지역인 자유의 집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18일 주한 미 상공회의소 연설 등의 일정을 끝내고 일본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북핵 문제 해결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이 계속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쓸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허버트 맥메스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미국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has made clear that he will not accept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being under threat.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이 핵무기를 가진 적대적인 정권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명백히 했다는 겁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이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과 동반 국가들은 물론 중국 지도자들과 함께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북한 문제가 골마 터질 때가 됐고 지금은 군사적 옵션을 제외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고려해야 할 때라는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있고 정제 작업과 추가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군사적 충돌을 제외한 조치를 취할 커다란 기회가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해서 최악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맥메스터 보좌관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치적인 이유 외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형과 친인척을 살해하고 많은 국민을 끔찍한 환경에 감옥에 가둠으로써 잔인함을 과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중국의 북핵 문제를 해결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협력하는데 왜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부르겠느냐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군대가 증강되고 있고 역대 어느 때보다 급속히 강력해지고 있다며 솔직히 미국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최고의 압박과 개입을 골자로 한 대북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AP통신은 지난 14일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두 달간의 검토를 거쳐 이런 대북 전략을 수립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의 북한 문제는 불개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제부터의 초점은 북한의 압박을 가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지난 5일에 이어 약 열흘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를 또다시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또다시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논평은 북한이 태양절 열병식에서 다수의 공격용 미사일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위협 시위라며 만약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을 감행한다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16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지만 발사 직후 폭발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 미사일의 기종 등 세부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합참 노재천 공보실장의 17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북한이 06시 20분경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불상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으나 발사 직후에 실패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초기 분석 결과는 발사 직후 실패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관계 당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 실패한 이 미사일은 지난 5일 신포 일대에서 발사된 것과 같은 계열일 가능성이 있다며 지상 발사 시설에서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일 오전 6시 42분에 같은 장소인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60여 킬로미터를 비행하다가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당시 미한 군당국은 발사된 미사일을 북극성 계열로 추정했습니다.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신포 일대는 사거리를 시험하는 장소는 아니라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개발하는 곳인 만큼 사출이나 공중 점화 시험을 쓸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5일 6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미사일 발사는 실패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사일을 멀리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 발사는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고 장영근 교수는 평가했습니다.
사출을 할 때든 아니면 공중점화를 하든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바로 폭발했다는 얘기이걸랑요. 4월 5일 날 한 거는 오히려 사출이나 공중점화 시험을 한 거를 측면에서 보면은 그거는 그래도 상당 부분 간 거고요. 폭발의 흔적은 없었다 그랬걸랑요. 지난 4월 5일 거는요. 그냥 추락했다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굳이 얘기라면은 뭐 이제 사출이나 점화 시험에는 성공을 했다. 멀리 갈 필요 없잖아요.
장 교수는 북한 당국이 이 북극성 계열 탄도미사일의 신뢰성 증진을 위해 두 차례 연이어 시험 발사를 감행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가 어려운 조건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갈 길을 간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 실패를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시험 발사 당일인 16일에 이어 17일에도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주요 무기 시험이 성공했을 경우 보통 다음 날 오전 관영 매체를 통해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며 기술 진전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을 경우엔 침묵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함이 조만간 한반도 해상에 진입해 북한 도발 억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미국의 선제 타격이 실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근해에서 한반도 쪽으로 항해 중인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함은 오는 25일쯤 한반도 동쪽 해상에 도착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칼 빈슨함은 한반도 근해에서 강도 높은 미한 연합훈련 등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차원의 무력 시위를 펼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소식통은 17일 한미 두 나라가 칼 빈슨 항모 전단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칼 빈슨 항모 전단은 싱가포르를 출발해 당초 15일이나 16일쯤 한국 작전 전구 안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칼 빈슨 항모 전단은 그러나 한반도 해역으로 오는 최단 거리를 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칼 빈슨 전단은 북한이 태양절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전격 공개한 데 이어 북한군 창건일을 계기로 6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 등 대형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동해, 일본 해에서 연합훈련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17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칼 빈슨 항모 전단의 움직임이나 훈련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길 꺼렸습니다.
한미 양국의 북한이 도발을 억제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 자산의 작전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은 정부 고위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다음 주 초면 칼 빈슨 함과 함께 현재 일본 요코스카항에 정박해 있는 로널드 레이건 함, 그리고 서태평양 해상 쪽으로 항해 중인 니미츠 함 등 미국 항공모함 세 척이 동시에 한반도 정구에 자리 잡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전구에 미 해군 항공모함 세 척이 동시에 활동하는 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이례적인 일로 미국이 북한을 대하는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국 정부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매체는 칼 빈슨함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 다시 전개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선제 타격 기도가 실천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칼 빈슨함의 파견이 가뜩이나 험악한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는 무모한 침략 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 논평은 또 미국이 핵 항공모함을 끌고 다니며 남들을 위협하지만 북한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공언했습니다. 한편 노동신문 논평은 칼 빈슨함이 한반도 수역에 진입했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신문은 이와 함께 최근 한국군의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난하는 논평도 싣고 미국의 부추김에 따라 북한을 선제 타격하려는 한국군의 책동이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한반도 정세는 고도로 복잡하고 민감하고 위험하다며 유관 각국은 서로 자극하고 분리에 기름을 붓는 행동을 피해야 하며 모두 한반도 긴장 정세를 낮추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강조하면서 각국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 위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는 데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 대변인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유관 각국이 장기적인 이익에 출발해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 전략 균형을 확실히 유지하고 사드 배치 진행 과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이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전략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국의 태도 변화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에는 중국이 빠지지 않고 언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과 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트위터와 언론 인터뷰,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때마다 중국을 통한 압박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겠다는 경고성 발언과 함께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적극 드러냈습니다. 지난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의 기자회견 발언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을 잘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 해관총서가 중국 항구에 보유하고 있는 북한산 석탄을 되돌려보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중국 당국의 이런 결정은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움직임들 중 큰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단체인 미 대서양위원회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맞춰 중국 역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ere's some interesting developments in terms of China's policy on North Korea.
최근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압박 의지를 내비치는 등 중국의 대북 정책에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매닝 연구원은 물론 이 같은 변화는 북한의 핵실험 등에 대한 중국의 실망감 표출이기도 하지만 미중 관계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 사항으로 떠올랐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미국의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불편해하는 중국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연계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두 나라의 앞으로의 관계가 경제와 무역, 투자에 달려있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협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It's not clear to me how much Chinese cooperation is enough on North Korea.
북한의 안정화를 위해 북한을 코너로 몰면 안 된다고 판단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찰스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문제와 미중 무역 문제 연계 방침과 관련해 미국인에게 최우선 순위는 경제라며 미국민들은 이런 거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북한 관련 발언이 분명 아시아에서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The president's and the other senior administration's comments are certainly causing a great deal of uncertainty.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도록 하고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도록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최근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를 한반도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러자 북한과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자세히 알아봅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가 이끄는 제1항모전단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한국 KBS 방송입니다.
미국의 칼 빈슨 항모전단도 내일 한반도 해역에 진입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합니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에 따르면 해리 에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지난 8일 호주로 향하던 칼 빈슨호의 항로를 한반도로 돌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칼 빈슨호는 항모를 호위하는 알레이 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웨인 메이어함과 마이클 머피함, 유도미사일 순양함인 레이크 챔블레인함, 그리고 핵 잠수함 등과 함께 북상해 서태평양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측통들은 칼 빈슨호가 한반도군에 출동한 것을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칼 빈슨호는 지난달 15일 부산에 입항해 미한연합독수리훈련에 참가한 뒤 싱가포르로 이동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 한반도 해역에 두 번이나 출동한 겁니다. 칼 빈슨호가 재출동하면서 한반도 주변에는 두 개의 항공모함이 배치된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배치돼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웬만한 국가의 군사력과 맞먹는 엄청난 전투력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칼 빈슨호는 길이 333m, 폭 77m로 면적이 축구장 3배와 맞먹는 세계 최대 항공모함입니다. 승조원은 5,300여 명에 이릅니다. 특히 이 항모에는 FA-18 슈퍼온의 전투기와 E-2C 호크아이, E-18 그라울러 전자전기 등 최신 함재기 60여 대가 탑재돼 있습니다. 유사시 조기 경보기 E-2C 호크아이가 하늘 높이 떠 적국의 움직임을 손끝보듯 들여다보며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방해 전파로 적국의 레이더망을 마비시킵니다. 이어 수포네 전투기가 적의 영공을 침투해 정밀 유도폭탄으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쪽집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칼빈슨 호를 호위하는 구축함과 순양함의 화력도 막강합니다. 이 호위함들은 1000km 밖에 있는 수백 개의 목표물을 포착,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는 것은 물론 300여 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도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 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 화학무기로 민간인을 살상한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대해 지중해에 배치된 구축함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해 응징한 바 있습니다. 칼빈슨호가 한반도 해역에 출동한 것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예상되는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이 1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그 정치 일정이 있다는 점과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에 대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칼빈슨호 이동과 관련해 북한이 도발적인 행위를 해왔기 때문이라며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이동하는 데 대해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칼빈슨호의 한반도 재출동에 대해 횡포무도한 행동이라며 파국적 결과에 대해 책임지게 만들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한성열 북한 외무성 부상은 14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도발해 온다면 선제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며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최고 지도부에서 결심하는 때에 또 결심하는 장소에서 핵실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중국도 칼빈슨호의 한반도 이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한반도 정세 진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당사국들은 자제를 유지해야 하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칼빈슨호가 한반도로 이동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국 일각에서는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4월 위기설이 확산됐습니다. 그러자 한국 외교부는 이런 위기설이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준혁 대변인입니다.
미국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와의 협의 없이는 어떠한 새로운 정책이나 조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칼빈슨호 한반도 이동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을 지낸 제프리 베이더 씨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사용할 것이란 신호를 보냈지만 새로운 접근법이 특별히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982년 3월 취역한 칼빈슨호는 그동안 지중해와 태평양을 오가며 작전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1996년 8월 사담 후세인 당시 이라크 대통령이 자국 내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을 공격하자 칼빈슨호는 F-14 전투기로 이라크 남부의 방공망을 파괴했습니다. 또 2011년 미국의 특수부대는 파키스탄에서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고 그 시신을 칼빈슨호로 가져와 수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모함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10개국이며 실전 배치된 항모는 21척입니다. 현재 미국은 칼빈슨호 등 핵추진 항공모함 14척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국가보위상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던 북한의 김원홍이 지난 15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방영한 북한군 열병식 생중계 영상에서 대장 계급장을 달고 주석단에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국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아직 북한 공식 매체에서 김원홍의 직위나 성명이 언급된 적이 없다며 국가보위상 복직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2월 김원홍이 노동당 조직 지도부의 조사를 받고 대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된 뒤 국가보위상직에서 해임됐다고 전했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가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북한의 여성 인권유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김 주석의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일성 주석이 집권 중 여성의 권한을 강화하고 동등한 권리를 증진할 것을 공개적으로 다짐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지금 김 주석의 생일을 맞아 북한 정부가 여성들의 인권을 얼마나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북한의 모든 여성들이 심각한 성차별과 성적 학대, 폭력에 시달리는 것이 북한의 가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성과 소녀들이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성차별을 당하고 있고 가정과 마을, 시장에서 남성들의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흔하다는 겁니다. 또한 성차별로 인해 여성과 소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거나 군대와 노동당에 합류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밖에 장마당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여성들이 성폭력에 취약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마당을 규제하는 정부 당국자들에게 성폭행과 성추행 등을 당한 여성들은 장마당에서 더 이상 물건을 팔지 못하게 하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일상적인 차별과 유린의 악몽 속에서 살고 있는 북한 여성들로서는 김주석의 생일을 맞아 축하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과 착취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이날 성명과 함께 오는 10월 북한에 대한 국가 심의를 진행하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도 공개했습니다. 탈북자들과 북한 주민들과 접촉을 유지하는 사람들과의 면담을 바탕으로 작성한 이 의견서에서 휴먼라이츠 워치는 북한 여성들이 직면한 차별과 착취, 육체적, 성적 폭력에 대해 자세히 밝혔습니다. 북한의 여성과 소녀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고 그 같은 폭력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도록 조장하는 환경에 따르도록 강요당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서울의 탈북 여성단체인 뉴코리아 여성연합은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북한의 수용소 내에서 자행되는 여성 인권 유린을 고발했습니다. 200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수감된 적이 있는 여성 70명을 면담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이 구타와 고문, 영아 살해, 강제 낙태, 성적 학대와 성폭행 등의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북한 수용소의 여성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인신매매 등으로 중국에 갔다가 강제 북송된 여성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도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북한 내 가정폭력과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여성의 정치 참여와 공직 진출 제한, 고용에 대한 차별 등을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돼 통일을 문화로 풀어낸 축제가 열렸습니다. 서울의 민간단체가 마련한 통일 비전 문화 축제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청 바스락홀, 통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주인공인 통일 나눔으로 함께하는 통일비전 문화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평화한국에서는 지난 3개월 동안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과정을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요. 바로 지난 토요일 그 3개월 동안 활동의 결실을 맺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평화한국 서민규 사무총장입니다.
저희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문화적인 부분들과 통일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통일 교육을 통해서는 통일 테드,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현재의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적용해서 간단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통일 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시하는 부분들은 통일 사진, 그 다음에 그림, 글쓰기, 문예 시화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표로는 저희가 연극, UCC, 피스카이어 이렇게 여섯 가지 문화적인 코드를 가지고 청소년들이 배우고 지금 오늘은 배운 걸 가지고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통일비전 문화축제가 열리기까지 크게 세 가지의 큰 활동이 있었습니다. 평화통일 아카데미와 평화 리더십 아카데미, 그리고 남북의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한 통일비전 캠프인데요.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청소년들이 통일이 멀리 있고 딱딱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특별히 통일비전 캠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3박 4일 동안 제주도에서 통일에 대한 것들을 같이 꿈꿔보며 한번 경험해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남한 청소년, 탈북민 청소년, 그 다음에 다문화 청소년, 특별히 이렇게 고려인 청소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제주도에서 3박 4일 동안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먹고 같은 곳 안에서 자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떻게 좋을 수 있을까를 경험해보고 그런 경험들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통일은 가능하다, 할 만하다, 통일은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축제까지가 온 게 된 것입니다.
시청에서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고민했던 문화적인 활동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어느새 통일에 대한 의지가 커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미술로, 음악으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통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친구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사실 그전까지는 통일이 꼭 필요한가?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북한 동포까지 챙겨야 하나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하고 함께 매주 주말마다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하다 보니 저는 우리 힘으로 이뤄내야 하는 게 통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청소년들이 지금 자리에서 열심히 통일에 대해 알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다라는 걸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남과 북이 함께하는 문화축제인 만큼 한켠에서는 탈북자가 직접 북한의 여러 음식들을 소개하는 공간도 마련이 되기도 했습니다. 탈북자 이현주 씨입니다.
일단은 북한에 대해서 음식과 사람이 평범한 자기 욕구잖아요. 음식 먹는다는 것과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어떤 걸 먹고 어떻게 사는가 이런 걸 한국 사람들도 맛보면서 같이 좀 더 느끼면 더 친숙하게 앞으로 또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도 그냥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랑 이걸 더 가까이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많은 서울 시민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이 시청이라는 곳에서 작은 공간이지만 북한의 음식 문화를 알리고 더불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탈북민에 대한 관심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이현주 씨 역시 청소년들의 이런 통일 활동에 큰 응원을 보내면서 앞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을 위해선 이 땅의 청소년들의 역할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이전 통일을 너무 멀게만 생각하고 통일이라면 막 진짜 큰 일이고 막연한 일이고 뭐 해서 뭐하네 막 이런 말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고 서로 배워가고 또 북한 이탈 주민들이 여기 3만 명씩 되잖아요.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통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 자체 생각을 가지고 뭐 문화 체험 하나 하는 거 이런 작은 걸음도 통일의 첫 걸음이라는 걸 좀 배워가고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3개월간의 긴 여정을 끝낸 통일 나눔으로 함께하는 통일비전 아카데미. 이 활동은 마무리가 됐지만 앞으로도 사단법인 평화한국에서는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통일 관련한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될 거라고 했습니다.
예, 저희 평화한국은 요 행사가 마쳐지게 된다면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배우고 배운 것들을 글로 논문으로 작성을 하고 그것들을 전문가 앞에서 발표하는 통일 비전 학술 세미나가 8월 26일 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국제적으로는 일본과 중국에 가서 그런 국제 학술회의를 계획하고 있고 유일하게 한반도의 분단 도시가 강원도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안에서 저희가 통일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는 그런 학술회의, 국제평화 NGO 학술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희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더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5월 9일 치러지는 한국의 제19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오늘부터 대통령 선거 출마자들이 거리에 현수막을 내걸고 확성기를 탄 차량으로 유세를 하고 기호를 새긴 어깨띠를 두르고 유권자들을 만나서 한 표를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후보가 나선 선거입니다. 하지만 가장 짧은 기간인 22일 안에 자신의 공약을 알리고 표를 얻어야 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유세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후보가 출마했다고 하는데요.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네. 뉴스를 통해서 많이 그 이름을 알고 있을 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등 원내 5개 주요 정당 대표 주자들과 함께 최근에 창당한 새누리당이 있습니다. 이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가 있고요. 이외 8명의 그 정당 소속 후보들 또 1명의 무소속 후보가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15명의 후보가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존에는 그 최다 후보가 나섰던 12명의 후보가 나섰던 1960년과 2007년의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15명의 기록적인 출마자가 나선 만큼 투표용지 길이도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네.
그 투표용지에는 보통 후보의 기호, 이름 그리고 옆에다가 표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 가로 너비는 뭐 늘 10cm 정도로 똑같은데 이번에 15명의 후보를 전부 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무려 28.5cm로 역대 최고 길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야, 한국에서는 정당에서 선출된 대표가 아니라도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한국에 5년 이상 살아야 하고요. 만 40세 이상의 선거권을 가진 한국 시민이면 누구나 대통령에 당선될 자격이 있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어떤 그 위법 사실이 있더라도 재판을 받고 형을 마친 경우라면 선거에 나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선거 유세에 나선 15명의 후보자들을 살펴보면요. 50대 후보자가 절반 이상이지만 1974년생인 43살 후보부터 1945년생 72살 후보까지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후보들의 전과 기록도 사실 많습니다. 집회시위법, 공직선거법, 폭력,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을 살았던 후보들도 있고요. 작게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10명의 후보가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 여성 후보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유일합니다.
오늘 선거 유세 첫날이었는데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오늘 선거 첫날 한국에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들 비를 맞으면서 전국 주요 지역을 누비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대구와 광화문 광장, 서울의 가락시장,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구로 디지털 단지 등 저마다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둔 도시와 지역에서 유세를 시작으로 하루 사이에 몇 개 도시를 넘나들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주요 교차로에는 정당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거리 선거운동을 시작했고요. 그 귀를 자극하는 응원 노래를 틀고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을 알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은 주요 정당 후보자들의 공식 포스터도 공개가 됐습니다. 포스터에 적힌 구호들이 또 눈길을 끌었는데요.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이 이긴다, 당당한 서민 대통령, 보수의 희망, 노동이 당당한 나라 등 구호와 함께 저마다 최고의 대통령감임을 강조하는 그 인물이 부각되는 포스터에 한국 사회가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군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제 구속 상태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의미고요.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게 된 겁니다. 대통령직 파면과 구속 수감에 이어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노태우 전두환 전직 두 대통령에 이어서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재판에 서게 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어떤 것입니까?
네, 비선실세 최순실과의 공모로 삼성 등 대기업의 뇌물을 받고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설립된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을 대기업에 강요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제3자 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강요강용이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4개의 혐의입니다. 삼성과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뇌물과 함께 SK그룹에 요구한 약속의 규모를 합쳐서 모두 592억 원 미화로 5,200만 달러 규모의 뇌물 혐의에게 공소장에 기록됐습니다.
이 재판을 받는다는 것,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대통령 선거 후에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5월 둘째 주에 첫 재판이 열릴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대통령 선거 전에도 재판이 가능하지만 재판부가 정해지고 공소장이 전달되는 등 이 준비 절차에 한 2, 3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빠르면 5월 첫 번째 주, 늦어도 5월 둘째 주에는 첫 재판이 열릴 것이라고 한국 언론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선거 이후에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만약 대선 전에 재판이 열리더라도 검사의 공소 사실이 공개되고 또 변호인 측이 인정 여부를 밝히는 절차인 공판 준비 기일에는 이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는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진행될 공판 기일에는 박 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순실, 이재용 등 이번 사태에 관련된 인물들의 재판과 또 마찬가지로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일반인들도 방청을 신청해서 재판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다음 소식인데요. 한국의 국토 면적이 늘었다는 소식인데 지난 한 해 동안 땅이 늘어났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간척 사업으로 땅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충청남도 부사, 경기도 시화지구,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지역의 간척 사업으로 44제곱킬로미터의 땅이 늘어났습니다.
네.
한국 여의도 면적, 그러니까 국회라든지 국제금융지구가 들어서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곳이죠. 여의도 면적이 한 15배 정도가 더 늘어난 셈인데요.
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한 한국의 국토 현황을 정리한 그 지적통계연보에 한국의 국토 면적 10만 339제곱킬로미터라고 한국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한때 간척사업이 많이 진행됐을 때는 한국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네네.
지금도 바다를 땅으로 바꾸는 간척이 한국의 면적을 넓히는 큰 힘이 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간척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1980년대, 90년대까지 왕성했던 그 대규모 간척사업에 비해서는 속도와 규모가 작아진 편입니다.
네.
한국의 간척사업은 주로 서해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서해안으로 연결된 충청남도 서천 보령 부사지구의 간척사업의 결과로 12제곱킬로미터 가까운 농지가 더 확보됐다고 합니다.
네, 한국의 행정구역별 면적도 조사돼 있군요.
네, 그 한국 전역을 행정구역별로 구분해 놓은 지도를 보면은 경상북도, 강원도 땅이 상대적으로 좀 크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정확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넓은 땅, 경상북도입니다. 19,800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되고요. 강원도가 두 번째, 전라남도가 면적이 세 번째로 넓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송유관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키스톤 XL 소유관 계획의 승인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관통하는 송유관 계획이 오랫동안 지연되다 이제 높은 효율성과 빠른 공사로 완성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 사업은 최고의 기술 공사이자 믿기 어려운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랜스 캐나다 키스톤 파이프라인 LP, 약칭 트랜스 캐나다사는 2008년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사업을 위해 미국 대통령에게 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회사는 2012년에도 현재 사업 계획, 즉 1937km에 달하는 송유관 사업 신청을 냈으나 전임 미국 대통령은 2008년과 2012년 신청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 회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송유관 건설을 허용하겠다는 각서를 발표한 후 올 1월 다시 신청서를 냈습니다. 캐나다의 광물자원부 대변인은 캐나다가 언제나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사업을 지지해왔다며 미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토마스 샤눈 정무담당 국무차관은 트랜스 캐나다의 대통령 허가서를 발부하고 미국과 캐나다 국경선의 송유관 건설, 연결, 운용, 정비를 허가해 원유의 국경 통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트랜스 캐나다가 다시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고 국무차관은 신청을 허가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트랜스 캐나다의 루스 걸링 회장은 이들 송유관이 원유와 가스를 시장으로 이동하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키스톤 XL이 완성되면 이 송유관은 미국 내 약 1,448km를 관통하게 되며 하루 8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미국 남부 걸프만의 정유시설로 보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송유관 건설이 외국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내 수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미국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